골로새서 2장 오늘은 11절을 보겠는데 읽기는 8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허락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구원을 이루셨는가, 우리의 영원한 천국의 현실을 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교제하는 기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더욱 예수님을 닮고 믿음 자라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 바울께서 2장 첫 부분에서 이제 주 안에서 행하라. 그리고 그 주 안에서 행하는 것이 어떤 삶인가를 풀어주셨죠. 주 안에 뿌리를 박으며 주 안에서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바로 이 삶을 못 살게 만드는 것, 이것이 이제 무엇인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런 이 주 안에서 행하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조심하라. 즉 이 세상의 초등학문, 즉 세상 지식과 세상 지혜. 그래서 말씀하시죠. 누가 세상 초등학문으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주의하라.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누구든지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내용이 이제 8절서부터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이렇게 세 명령이 나오기 때문에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8절서부터 15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벌써 8절서부터 공부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11절에 이제 가게 되는데 이 세상 초등학문, 즉 세상 지식과 세상 지혜 전혀 필요 없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일에, 더 정확하게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는 세상 지식과 세상 지혜는 거짓 가르침이라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데,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만큼은 필요하지 않다 정도가 아니라 해롭습니다.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율법도 예수님을 빼버리면 그냥 세상 초등학문 수준이 돼버립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구원받는데 오히려 율법이 해롭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이해를 하시면 그럼 아주 귀한 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은 좋은 것입니다. 올바로 깨달음. 즉 이 세상 초등 학문,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는 거짓 가르침. 그래서 8절에 그리스도를 쫓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11절에 오게 되는데 11절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마이크가 잘 안 돼서 제가 자꾸 이렇게 크게 얘기하게 되네요. 그래서 걷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로서 여러 가지 일을 할 그 당시 이 유명했던 거짓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을 믿지 말라 이런 말은 절대 안 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얻고 복을 받는다 이런 가르침입니다. 즉 예수님 거기다가 다른 것을 또 보태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를 보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 지키는 것의 대표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뭐 수도 없이 많은 율법 그중 대표가 할례. 그래서 예수님도 믿되 할례도 받아야 된다. 즉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골로새 교회에도 이런 가르침이 들어와 있었는지 많은 사람이 이런 가르침을 따라갔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만 읽어갖고는. 그리고 만약에 그랬으면 사도 바울이 그 구원을 받기 위해 받는 할례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더 자세하게 써주셨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싸우던 거짓 가르침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도 요즘도 할례를 언급하지는 않지만 같은 원리의 거짓 가르침이 요즘도 많습니다. 즉 행위 구원. 행위로 구원을 받고 행위로 무슨 복을 받는 것 같이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지금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 행위의 대표로 할례가 나왔던 것인데 요즘은 할례는 이제 말은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은 같은 가르침이라, 같은 거짓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르치면서 또 행위 원리를 내가 뭘 해야 되는, 그래야 하나님이 구원해주고 복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것. 이게 어느 정도로 나쁜 가르침인지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싸우던 그 거짓 가르침의 대표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 그 당시에 이 거짓 가르침의 그 백그라운드가 여기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근데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야 되는 것은, 그러면 뭐 예수님은 아예 믿지도 말라 이렇게 가르친 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과 똑같죠. 예수님도 가르치고 십자가도 가르치면서 그런데 행위 원리입니다. 같은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 가르침을 따라간 거죠.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여기 보세요, 이제.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제 거기 자기들끼리 해결이 안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사람을 파송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 우리가 노회, 우리가 지금 저희 교회는 당회가 다스리고 있는데 이 당회가 문제를 해결을 못할 때 우리가 노회로 가져갑니다. 이런 그 노회의 그 원리가 지금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그 사도들도 모이고 그 다음에 이 저 뭐야 바울과 바나바도 거기 가서 이제 거기서 결정을 하는 거죠. 뒤에 읽어보시면 결정이 어떻게 나느냐. 어떻게 납니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여러분 쭉 뒤에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 구약에서는 할례를 안 받으면 엄청난 죄입니다. 모세가 자기 아들을 할례를 안 줘갖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죽이러 오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할례를 주죠. 그 정도로 할례를 안 받으면 큰 죄입니다. 그런데 왜 신약에 와서는 그러면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느냐? 이런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더욱더 강하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5장 1절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여기서 잘 이해하셔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냥 그 할례를 받는 요즘 말하면은 포경수술을 하는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도 포경수술을 받던 안 받던 그게 종교적인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의과, 의학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종교적인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이것은 뭐냐 하면은 그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이 있다고 믿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믿음에 의하여 할례를 받으면 이런 얘기입니다. 즉 구원받기 위해 할례를 받으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하여 의무를 가진 자라. 너희가 지금 율법을 행하여 구원을 얻으려고 할례를 받았는데 그럼 할례는 율법 중에 하나라. 수도 없는 많은 율법이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구원을 얻기 위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믿는 너희는 그 할례만이 아니라 율법 전체를 다 행할 의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겨우 다른 율법은 하나도 못 지키는 주제에 할례 하나 받았다고 구원이 이루어졌다 믿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즉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사도 바울은 한참 강하게 얘기하십니다.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긴 자다. 뭐 더 어떻게 더 강하게 얘기합니까? 지금 행위 원리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자기가 무슨 선한 일을 해서 그 선한 일을 했기에 하나님이 복 주시고 뭐 구원하시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심하게 이걸 얘기하고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왜? 어느 누구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이 지금 이렇게 행위로, 즉 율법의 행위로 지금 의롭게 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이 없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거짓 가르침인지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6절에 가서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라. 6장 15절에도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즉 이제 신학에 와서는 이게 지금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이 종교적인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데 만약에 거기에 종교적인 의미를 두고 그것으로 해서 구원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오히려 예수님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지금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여러분과 저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느냐?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왜 그러느냐? 그 안에서, 즉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느냐? 너희는 참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참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참 할례는 그럼 뭐고 구약의 할례는 뭐고 이게 다 무슨 의미고 무엇이 목적이었는가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선 손으로 사람의 손으로 하는 할례, 즉 구약의 할례, 그것에 대해서 창세기 17장에 우리 가서 잠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할례를 아브라함도 할례하고 그 자손들도 다 하라 이런 명령을 하시는데 17장 7절부터 우리가 보시면 내가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9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들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내 언약 중에서 끊어지리니. 왜요?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즉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이것이죠. 뭡니까? 언약의 표징이라 이 말입니다. 언약의 표징, 즉 할례를 안 받으면 하나님 언약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증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언약으로 지금 구원을 이루시는데, 근데 언약에 포함이 안 됐으면 구원이 없는 자죠. 그러니 백성들에게서 끊쳐지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끊쳐진다 이 단어나 또 이 양피를 베어라, cut off 이런 단어들, 그래서 내 양피가 베어져서 백성들에게서부터 내가 끊어지지 않는 거죠. 즉 하나님 언약의 표징으로 제가 갖게 되는 이것이 구약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뭐 할 말이 많은데요. 그러나 오늘 저희가 이해해야 되는 것, 그것으로 만족을 하면서 넘어갑니다. 즉 할례를 통해 하나님 백성들의 공회의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할례는 피의 제사입니다. 즉 그렇게 양피가 베어지면서 잘라지는 것이 내가 다 죽는 것입니다. 즉 제사는 하나님께 죽어서, 완전히 죽어서, 그 번제 같은 걸 보시면 완전히 태워져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쳐지는 것입니다. 즉 나를 하나님께 바치고 내 생명을 바치는 의미인데, 이 남자의 양피를 칼로 베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창세기 15장 때 공부한 내용인데요. 아브라함과 언약 비준을 하십니다. 그렇게 비준을 할 때 아브라함 보고 동물들을 반으로 잘라서, 반으로 cut off, 이 칼로 cut off,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동물들을 반으로 잘라서 그 잘린 것들을 마주 대하여 놓고 길을 만듭니다. 그 길을 만들고 그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언약이 비준이 되는데, 항상 이 높은 왕과, 즉 전쟁을 해서 승리한 왕과 그 패한 왕이 언약을 맺게 됩니다. 너는 이제 나한테 패하였기 때문에 뭐 1년에 뭐 쌀가마니를 얼마 정도 바쳐라, 뭐 이런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 언약을 비준할 때 그 패한 왕이 그 동물을 잘라놓은 그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맹세를 하는 것이죠. 내가 이 언약을 파하면 나도 이 동들같이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비준이 되는데, 그런데 그때 창세기 15장에서 놀랍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 거기서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언약이 깨지면 내가 죽는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기서 보여주십니다. 즉 여러분과 제가 포함된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이 죽으심으로써 맺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과 제가 짓는 죄로 인하여 파여질 수가 없습니다. 이 새 언약의 효력은 완전합니다. 왜? 하나님이 대신 죽으셨으니까. 이 동물들이 피 흘리고 잘려 나가는 것에서 내가 어느 정도로 이 언약을 어길 때 어떤 벌을 받는 것인가, 그것이 보여지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하는 현실을 고백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어지는 언약에서. 지금 같은 내용입니다. 남자의 양피가 잘려나가면서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하는 현실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 생명도 다 바쳐지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잘라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즉,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언약이 파여지는 그런 만한 죄를 지는 거니까. 그리고 그렇게 죽어야 되는 모습도 있고 또 이렇게 다 받쳐지는 모습도 보여지는데. 즉 이 할례도 그런 의미에서 아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비준하는 그 내용에서도 예수님 십자가지만 그러나 이 할례도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cut off 되시는 거죠. 즉 할례로 십자가의 증거를 몸에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할례를 받은 자가 항상 뭐를 알게 되는 것입니까? 나는 죽어야 되는 죄인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다 바쳐진 자다. 그리고 그 메시아의 나 대신의 죽음, 그것으로 내가 사는 거다. 이것을 깨닫고 믿고 사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갖고 할례를 받은 자들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저 양피를 잘라내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그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하시며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삭을 죽이는 참 의미가 참 할례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지금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전에 육체적인 것 조금 잘라내는 것.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 오히려 그것이 상징하고 있는 참 현실이 있다는 것. 이삭을 죽이라는 겁니다. 참 할례의 의미를 아브라함이 배우는 것이죠. 구약을 보게 되면 참 할례는 그저 육체의 양피를 잘라내는 것이 아님을 여러 군데서 가르쳐 주십니다. 신명기 가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 6절에,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아니 분명히 구약에서는 양피를 베어내는 것이 할례였는데 하나님이 구약서부터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하라. 예레미야 4장 4절. 예레미야 4장 4절을 보시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에게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의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느니라. 즉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마음의 할례를 하라 이 말입니다.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라. 즉 구약에서 양피를 베어내는 것은 그냥 예표 수준입니다. 참 할례는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는 즉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죠.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28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이 여기서 배우는 것이 뭡니까? 참 할례는 마음의 할례. 우리 마음 가죽을 베어내야 된다. 그리하여 결국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그렇게 불순종하는 그 백성들 보고 마음의 할례를 하라 이 말입니다. 즉 새로운 마음이 주어지는 그리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구약 때는 예표 수준의 할례, 그 예표 수준의 육체의 할례를 가지고 그 마음의 할례를 증거한 것입니다. 예표한 것입니다. 근데 항상 예표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예표는 세상적, 육체적, 잠시, 부분적. 그래서 구약 때는 부분적입니다. 남자만 할례를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육체적입니다. 양피를 베어내는 것으로. 왜? 예표니까. 근데 참 할례는, 즉 마음의 할례는 남자 여자 구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자분들도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 아닙니까? 아니 여자가 무슨 할례를 받냐? 받았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이 아닙니다.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라 이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할례입니다. 즉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저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이 이게 참 할례입니다. 즉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신명기 30장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구약 때부터 하셨어요.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이 이제 할례를 해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면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즉 하나님을 순종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똑같은 얘기죠. 마음의 할례를 하여 하나님을 순종합니다. 에스겔서 36장에는 똑같은 말을 이렇게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고 있죠. 성령님을 주셔서 옛 마음을 제어버리고 새 마음을 준다.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그렇게 하여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즉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할례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을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수천만 번 뭐 말씀을 읽어주고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하세요.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할례를 안 하면 여러분 절대로 안 합니다. 여러분이 각오하여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믿는 사람에게 쓰여진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쓴 것이지 안 믿는 사람에게는 딱 한마디 믿으라 이 말밖에 없습니다. 안 믿으면 심판입니다. 기독교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고 여러분에게 양심의 가책이 생기게 하고 여러분에게 예, 그 욕심을 불어넣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이걸 하면 이런 것을 얻나? 그래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억지로 안 가르칩니다. 그냥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적어도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리고 순종 못할 때는 회개를 하니까. 근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합니다. 겉으로 하는데 잘못 이해하고 세상 수준에서 세상 것을 얻으려고 그따위 순종을 하는 것이죠. 순종도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합니다. 정말 내가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그런데 싸우게 됩니다. 왜? 아직 완전하지가 못하니까. 그러나 그렇게 죄졌을 때 내가 회개를 하는가? 항상 체크하셔야 됩니다. 죄를 지면서 회개를 안 한다. 이런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성경이 허락을 안 합니다.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건 간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새 마음을 주신 겁니다. 참 할례 더 이상 육체적인 것도 아니고 남자만 받는 것도 아니고 더더욱이 이제 그 사람의 손으로 하는 할례로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 구약 백성들이 이 육체적인 할례는 다 받았는데 순종을 하질 않습니다. 왜? 참 할례가 안 주어져서. 율법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새 언약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시고 성령님을 보내사 성령님이 마음의 할례를 해주시니까 이제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그 육체의 할례를 진심으로 참 믿음을 가지고 믿은 자에게는 그 마음의 할례까지도 주어진 거죠. 그러나 그 예표적인 그 자체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인데 이제 성령님께서 이제 오순절날 오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새 시대를 시작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가 육체 할례가 왜 필요합니까 도대체? 아니 참 할례를 받아놓고 왜 예표 수준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오히려 지금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할례를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안 믿으니? 오히려 육체적인 할례를 안 받았어도 우리는 할례를 받은 자입니다. 로마서 4장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것을 알교하나 잘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6절부터 보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바란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지금 2절에서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즉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즉 일한 것이 없어도 5절에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9절,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즉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이 그러면 할례자에게만 주어지는 거냐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도 주어지는 거냐, 우리가 그걸 어떻게 대답할 거냐. 아브라함을 보자.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그리고 10절,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즉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으로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상태였냐 안 받은 상태였냐, 오히려 안 받은 상태라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조상, 최고의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에게 의롭다 칭함을 받을 때 무할례자였다 이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보시면 됩니다. 11절,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나중에 할례를 받았는데 그것은 오히려 무할례, 즉 할례 안 받았을 때 의롭다 칭한 것을 인쳐준 것밖에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아브라함이 무할례자에게도 조상이라 이 말입니다. 즉 여러분과 저의 조상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우리한테 하신 약속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너와 내 자손 했을 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 말입니다. 무할례자였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얘기합니다. 또한 13절,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할례자의 조상도 됩니다. 곧 할례받은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 오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뭘 얘기하시는지 이해가 이제 가시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우리가 참 할례당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미쳤구나 이게. 아니 이방인들 보고 참 할례당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11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1절이 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는 그래도 뭐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겠는데 그 다음이 좀 어렵습니다. 11절. 그 안에서, 즉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두 가지가 나옵니다. 육적 몸을 벗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 방면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참 번역이 어려운 그런 구절입니다. 근데 제가 적어도 세 가지로 번역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근데 세 가지 다 성경적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끝에 가서는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는 뭐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육적으로 몸을 벗는 것이다.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그 골로새서 3장에 가보시면, 3장의 9절에 보시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하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이 육적 몸을 벗는 거다, 이 말을 옛사람이 죽는 것,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는 우선 그 육적 몸을 벗어버리는 것이 옛 사람이 죽는 것, 옛 본성이 죽는 것, 이것으로 이해를 하는 게 이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할례라 이렇게 했을 때 그리스도의 할례, 이거를 그리스도께서 해주시는 할례, 즉 아까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할례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문장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그렇게 이해한다면 이렇게 번역이 되죠. 어떻게냐 하면 그 안에서, 주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너희가 받은 할례는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할례로서 이제 너희 옛사람이 죽는 그런 할례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 틀린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 옵션이고요. 두 번째는 육적 몸을 벗는 것은 아까와 똑같이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옛사람이 죽는 것. 그러나 그리스도의 할례를 그리스도께서 직접 해주시는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받은 할례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받은 할례라고 했을 때 육체적으로 8일 만에 받으신 그 할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제가 아까도 그 할례의 그 깊은 뜻이 죽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할례라. 즉 십자가 위에서 피가 흘려지고 잘려나가는 cut off. 그래서 구약에서 메시아가 cut off 된다, 이런 문장도 나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럼 번역이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예수님의 할례로 말미암아, 즉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에 연합되어 너희 옛사람이 죽는 그런 할례니라, 이렇게 이해되는 것이죠. 이것도 뭐 지극히 성경적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이 육적 몸을 벗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육적 몸을 벗으셨다, 즉 죽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할례는 십자가의 죽음. 만약에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번역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예수님의 할례, 즉 그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육적 몸을 벗으심으로, 즉 죽으심으로 받게 되는 할례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성경적이기 때문에 다 합치면 딱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려서 번역을 하면,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예수님의 할례로, 즉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육적 몸을 벗으심으로, 즉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할례니라,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번역한들, 아까 말했듯이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문법에 있어서 이 세 가지가 다 허용이 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 지금 이렇게 세 가지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다른 곳에서 얘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습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다 가져오는 것은 제가 헬라어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헬라어 박사들도 헤매고 있는데 제가 뭐 하나 딱 가져와서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그럼 너무 건방진 것 같아서. 그러나 어떻게 번역됐든지 그 내용이, 번역된 내용이 성경적인가는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있어서는 제가 조금 더 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어떻게 번역을 했는데 그 내용이 성경적이 아니라 그러면 제가 절대 가져오지 않죠. 나중에 우리 천국 가서 물어보죠. 그러면 그 내용 다 들어가 있다 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세요.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셨는데 저희가 그 예수님 받으신 할례에 참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즉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잘려 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때 새로운 마음이 주어지고 즉 새롭게 창조되고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은 이제 입고 새사람으로 살아서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건가? 내 현실이 어떠한 것인가? 여러분이 깨달으시면 됩니다. 아, 나는 할례를 받은 자구나. 아, 나의 옛사람은 죽은 거구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구나.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마음의 할례를 받아 새 마음이 주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것이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 옛사람이 살던 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구나. 왜? 그 옛사람은 잘려 나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믿기 전에 하던 그런 죄를 질 수가 없는 거구나. 더 광범위하게 나와서 이제 더 이상 세상 풍습을 쫓을 수가 없구나. 사도 바울이 지금 뭘 가르치면서 이 얘기가 나오느냐. 초등학문, 세상 초등학문, 세상 지식, 세상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구나. 그런 것에서부터 이제 멀어진 사람이구나. 아니, 그런 것들은 내게서 이제 잘려나갔구나. 그러니 너희들이 어떻게 세상 초등학문을 따르며 살겠느냐? 어떻게 세상 지혜와 세상 지식을 구하며 살겠느냐? 너희는 아까 말한 듯이 율법도 예수님이 빠지면 세상 초등학문 수준인데 너희가 지금 그런 걸 쫓아가는 게 아니다. 왜? 너희는 참 할례를 받았다.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자 하는가? 그 흐름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 할례를 받은 자가 왜 세상 초등학문을 쫓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의미를 우리가 집어넣을 수가 있죠.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맨날 하는 소리입니다. 이제 세상은 나에게 대해서 죽었고 나는 이제 천국 시민이 된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무슨 논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구나 믿는 겁니다. 그 믿어야 그 믿음에서 이제 그 믿음에 맞는 행위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은 거라는 것을 모르면 아니 그냥 머리로만 듣고 내가 정말 믿질 않으면 그럼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 믿음이 아니면 새 사람으로서의 삶인 척 해봤자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합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야 됩니다. 믿으세요. 예수님의 할례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육적 몸을 벗으셨으므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즉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베푸신 할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으므로, 이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내가 누구냐? 2장 배경으로 얘기합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 초등 학문을 따라갈 수가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행하게 하는 그 삶을 망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그 디자인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저 도덕적으로 잘 살면 되는 게 그렇게 해놓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 수준의 도덕은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을 어떻게 해놓으셨느냐?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자라나게끔 그렇게 디자인하셨단 말입니다. 말씀을 멀리하고는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제가 개런티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이라면서 말씀을 멀리하는 것.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힘을 내셔서 이 말씀 여러분 열심히 읽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굉장히 그렇게 안 하면서 뭐 기독교 삶 어쩌고 하는 거 이건 정말 이 세상에서 이렇게 교만한 인간은 없는 것입니다. 지가 뭘 하겠다고 어떻게 하겠다고 정말 답답한 겁니다. 이게 뭐 대단한 인간이라고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밖에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이야, 말씀. 저희 교회 진짜 뭐 내놓을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말씀 한번 열심히 공부하자고요. 말씀 한번 제대로 듣자고요. 여러분, 성경 공부 일주일에 너무 숫자가 적으면 말씀하세요. 더 만들어 할 수 있습니다. 매일 모이자도 괜찮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열성을 내셔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님,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더 해주셔야지. 거꾸로 하면서도 나와달라고 이거 배깅을 해도 안 나오는. 이건 아니죠. 여러분 삶에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정말? 왜 내가 새로운 마음을 받은 것입니까? 그 하나님 사랑하려고, 그 하나님 순종하려고. 다른 일이 아닙니다. 다른 건 다 괜찮습니다. 안 돼도. 정말 몸이 아파서 죽어도 괜찮고,
사업이 망해도 괜찮고 결국은 괜찮은데 아, 이 예수님 사랑하는 거 잘못하면요. 이건 심각한 일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고 귀한 말씀. 열심을 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즉 진리를 가지고 거짓 가르침이 어느 정도로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진리를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